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신약성경 오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차량 운행 서구 지역 차량 운행합니다. 최정희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운행하시는데요. 차량 번호는 8135입니다. 8135번 서구 지역으로 운행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234 남전도회 부부 동반입니다. 산상기도회 가니까 다 동참을 해주셔서 함께 가셔서 기도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화수 기도회 11조가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때만큼이라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쉼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정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 오후 예배 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경배드리며 특별히 우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기뻐 받으시며 놀라운 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은요, 찬양 인도하시고 또 유년부에서 수고를 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보니까 예배를 다 마쳤는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요, 오후 예배 후에 교사들이 이렇게 나오세요. 보니까 유년부에서 교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년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그 뒤에 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사님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데뷔 설교인데요, 여러분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고 서오니 교만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듣는 우리나 전하는 저나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긴장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벅찬 감격 때문에 심장이 너무나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모두가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를 위해서 우리 기도의 동력자가 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와서 뒤에 앉아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두가 지나다니시면서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정말 사랑과 관심의 손길로 머리 한 번씩 꼭 쓰다듬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이라는 것은 모두가 누리거나 모두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겨울이라는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봄입니다. 겨울을 이겨내지 못한 생물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겨울을 잘 이겨낸 이 생물들은 따뜻한 봄을 누리고 또한 그 봄 속에서 여름을 맞이하며 열매와 많은 것들을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봄이라는 것은 생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계절은 지금 무엇입니까? 봄입니까? 아니면 겨울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그 계절이 봄이라면 이제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 또 추운 겨울이라면 다가올 봄을 준비하여 하기 위해서 잘 이겨내고 모든 것을 잘 견뎌내시길 소망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복을 주세요, 또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쓰고 자주 여러 사람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복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싶고 또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교역자도 이 마음이 큰데, 전도사도 이 마음이 큰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복을 향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부끄럽지 않은, 남들과 비교해서 어디 가서 딸리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 가서 잘생겼단 말을 스스로 잘 하고 다닙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집에 가면 제 아내가 부끄러워 죽겠다, 왜 그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하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 잘생겼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옷도 잘 갖추어 입고 외모의 관리도 하고 신경도 쓰지만, 그러나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가난한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너무 가난해서 삶이 힘들어서 대구로 내려왔는데요. 그 시절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 누구들보다도 이 복에 대한 사모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이 메이커 있는 신발, 뭐 흰색 줄이 세 개 들어가 있는 이런 비싼 옷과 신발을 가지고 싶었고, 그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이가 한 살 먹어갈수록 이 복에 대한 이 갈망함은 더욱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순간에 저희 집이 엄청나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를 누리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업이 잘 되셔서 이 부를 누렸는데, 이제 좀 나도 입어보는가 싶었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그 IMF가 터지면서 모든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의 부족함과 현재의 하나님 주신 그 복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물질도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던 때에 언젠가 그것은 가져가신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단어를 자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많이 읽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본문은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이 돌같이 굳어진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인해서 마음과 어떤 신앙의 열정까지도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례로 2011년에 일본에서 큰 지진으로 인하여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그 방사능의 물질들이 막 이렇게 공기 중으로 물로 막 퍼져나갈 때 한국에서 이렇게 딱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했었죠. 한국은 한국으로 이런 물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제로다. 이 말은 안 온다. 이 말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 하늘에 보면 이 제트 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하늘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대기 중으로 올라간 방사능 물질이 그 기류를 타고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한국으로 제일 빨리 들어왔습니다. 사건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 하면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 일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안일한 태도와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짓밟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말씀으로 찌르신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기도 하지만 또는 사역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굳이 뭐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어떤 예를 들지 않아도 TV 속에 나오는 그런 일들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그런 교회들을 향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많은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 자기의 감정들을 표출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그 마음을 찢고 계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질책과 진노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것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이 심령을 마음으로 해석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틀렸다,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완전히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어의 원어를 찾아서 정확한 뜻을 살펴본다면 이 마음으로 해석되고 마음으로 풀이되는 내용들은 정확한 해석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이 심령을 푸뉴마라고 말을 합니다. 푸뉴마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을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또는 우리가 말하는 영과 진리로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우리 저 사람에게 영이 있다 또는 뭐 영 성령을 받았다 할 때 그런 영, 이 모든 것들이 푸뉴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푸뉴마 심령을 사람들이 앞에 심자가 붙었다고 하여서 때로는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은 심령은 마음이 아니라 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가난하다입니다.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헬라 원어는 푸토코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뭐 외국어에 좀 약해서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이라는 말인데 해석하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푸토코이의 원어는 구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걸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멋있게 말하면 간구하는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푸뉴마와 푸토코이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말하면 이 성경의 구절을 원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을 간구하는 자, 영을 간구하는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을 간구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는 말을 보면 가난이라는 말을 뭐 자주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거에 좀 오래된 노래인데 잘 아실 겁니다. 그 김국환 씨 아시나요? 예, 김국환 씨 그 대표적인 노래 중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가끔은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 노래를 좀 떠오르는데 노래 아십니까? 제가 한 구절 불러드릴까요? 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보면 이런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다는 건 그런 거지. 수지 맞는 장사 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져 잔소. 이 노래 정말 저는 이게 어릴 때 들었는데 너무나 구슬프면서도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지구의 끝은 뭐가 있을까? 야, 우리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이런 막 철학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도 철학과를 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간 건 아니지만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더라고요. 이 가사를 보면서 아, 이 노래에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다는 거는 수지 맞는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알몸으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옷 한 벌을 걸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옷 한 벌이라도 건지니까 참으로 인생이 수지 맞는 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생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가는 것, 오고 가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뭐 이런 의미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떠오를 때면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루고 싶은 것과 바라는 것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저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말하면 나도 꼭 써봐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말하면 꼭 그 집을 가봐야 하는. 아, 나는 왜 이런 욕심이 많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래 가사대로 한다면 어차피 죽을 때 옷 한 벌 외에는 가질 수가 없는 게 인생인데, 아니 그 옷 한 벌조차도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왜 그렇게 나는 쌓고 채우고 모으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또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허다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선물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부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이 가난한 자, 아니 영을 간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난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간구한다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간구하는 자, 구걸하는 자의 공통점은 모두가 무언가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예로 들어서 이 간구한다, 가난하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무엇을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다가 매일 된장찌개만 먹을 수 있습니까? 먹다 보면 더 맛있는 것을 찾게 되고, 또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또 맛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연애할 때 보면 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 부모님 등골 휘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친구가 연애하다가 아, 이 집 좋더라 하면 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여기 더 좋더라 가보니까 더 비싸요. 그래도 또 먹습니다. 이러면서 젊을 때 우리가 막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더 맛있는 것을 위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자동차를 봅니다. 만약에 걸어 다니는 게 너무 필요하면 자동차를 삽니다. 그러다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옆집 아저씨가 새 차를 뽑았더라 하면 또 뭔가 좀 이렇게 해서 좋은 차를 또 한번 뽑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화장실이 다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체는 육체의 어떤 강구나 육체의 가난함은 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 나은 삶 또는 안락함, 편안함을 위해 움직여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 즉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육체의 요구와 이끌림대로 사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길, 모습은 당연히 이런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의 결과는 긍정적일까요?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우리 안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난해지다 못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에 속한 이 영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17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제가 눈이 나빠서 저기 글씨가 안 보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 성령을 거스린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이 성령에 속한 것들이 사라져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이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또는 두 주인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육체의 만족대로 살아가려는 이 인간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삶과는 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육체의 것이 아닌 영의 것으로 영이 가난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만일 너희가 너희 속에 누가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행위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될 때 그 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설명할 때 윤리적으로 어떤 깨끗한 사람 또는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할 때 아, 저 사람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윤리적인 우리의 삶에서 지침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굉장히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것, 즉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거듭남까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듭남. 그렇다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누구 기분 좋으라고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육신의 삶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1900년 초기에는 예수님 말씀 없이는, 예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굳이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아도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과는 별개라고 고백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니면 어쩌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가 더 유익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신앙 좋은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재물, 더 많은 일들과 존경받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꿈을 꾸기는 큰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육체의 생각입니다.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점점 더 육체의 소욕이 더 중요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그 육체의 소욕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굳이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가난해져야 합니까?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까? 라고 의문하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기억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윤리적인 삶과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씀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하며 응답하는 시대가 아니라 실천하는 이 성령의 사람보다 내 귀에 맞지 않고 또는 내 마음에 판단하였을 때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교회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며 근심하며 물러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소욕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히 떨칠 수 없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옛날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좀 사니까 누리며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좀 누립시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오후에는 골프 치러도 좀 가고 교회 모임 있으면 적당히 한번 왔다가 다음에는 또 세상 사람들도 모임 있으니까 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육체에 속한 일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기록한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한 복을 물질에 또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면 숙였던 고개를 다시 들고 다시 제갈 길을 가버립니다. 이것이 육체에 속한 자의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죄의 노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러나 이런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의 원어는 마카리오스라는 원어에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흔히 말하는 이 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받기 좋아하는 물질에 대한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완전 반대되는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기에 또 놀랍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시인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임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온갖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힘을 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윤리적인 삶으로, 윤리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해도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과거 우리 땅 가운데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 순교하였던 그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복을 택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 드림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그 복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은 강력하고 큰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나에게 있어서 두 개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까지 내어놓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복을 내 인생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물질과 명예,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복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물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늘의 복,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찬송가 33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대표적인 하늘의 복,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도 이처럼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우리가 가게 될 저 땅을 향해서 소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만남의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갈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이 복되다 합니다. 앞에서는 나의 심령이 가난하여 내가 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만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무언가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받을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릴 수 없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아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봐야 합니까? 바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찾게 되는 결과라는 것이죠. 찬송가 538장에 보면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짐을 지어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심령이 가난한 하늘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게 되는 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 던져진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요?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저 하늘 예수님 하나님 배울 그날만을 소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 미국 개척시대에 노예로 끌려온 그 흑인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저 천국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도 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산다,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처음 복음을 듣게 된 그 조선의 많은 사람들, 점차 기쁨과 감사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복하게 신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정말 다른 것 없이 내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것 챙기기 바쁘고 내 것을 더 가지기 바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 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지치면 불만과 낙심으로 정말 이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소망하기는 고난이 다가와도 저 천국을 바라며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찬양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뭡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오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임하는 복은 차별적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적용되는 복 아닙니까?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적용되는 법이 바로 이 복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저 땅을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있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하는 이 마태복음의 5장 3절의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사람이 하늘의 복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복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누릴 수 없는 무서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돌같이 굳어버린 신앙을 가진 유대인처럼 나는 아니겠지, 에이 설마 내가 그러겠어?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다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무너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날카롭게 하시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혀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하여금 성령에 기록된 복을 누리고 행복한 우리 드림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감격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는요, 여기서 정말 제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민권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그 시민권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정말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에 힘입어서 정말 하늘의 복을 소유하시고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한 곡 정말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하늘의 소망이란,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